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과 하나의 큰 사건이 겹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배경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체포당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음을 맞는 사건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렸어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냐는 것입니다. 여기 물러가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두려움으로 몸을 피신한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긴 단어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나 마찬가지고 구약시대를 정리하는 그런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으면 뭐 탄원서를 쓰든지 무슨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구명운동을 하든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응책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분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현실 참여를 하지 않느냐? 왜 불의한 이 일들에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준 소명과 음성을 여러분 이렇게 너무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당신은 현실 참여를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가이사를 비판하거나 헤롯 정권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뭐 이렇게 두 개의 일이냐, 별개의 일이냐, 하나죠. 그러나 본인에게 주어진 미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붙들려서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비겁하게 갈릴리로 물러나는 게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들은 소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 당신은 형수, 제수씨하고 또 결혼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헤롯 아그리파가 또 결혼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왕가에서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구속된 것이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 예? 헤로디아 이 춤추는 걸 기화로 해서 말이죠. 뭐, 이 딸의 춤추는 것을 기뻐한 헤롯 아그리파가 뭔 선물을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그랬더니 간교하게도 헤롯의, 저기, 저, 이, 유, 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생긴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데 자리를 잡고 사세요.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카페르나홈이라는 이 도시는 뭐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이 위로자의 마을, 위로하는 마을이에요. 이게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 전체가 보면은 거의 이방 땅과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는 동쪽이나 동북쪽으로 보면 수리아요. 이렇게 서북쪽으로 보면은 페니키아예요. 서남쪽으로 보면 사마리아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형들이 거의 이방화된 땅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살지만 왜 갈릴리 지역인가? 그 지역 전체가 이방 땅이나 된 마찬가지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지금 마태요, 저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또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 된 사람들을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10개 도시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우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조치를 취해요. 그 지역 전체가 이방화되는 것, 유대인들의 세력이 집결되지 못하게 하는 게 로마 당국의 어떤 그런 정책이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그야말로 빛이 없는 지역, 흑암이 짙은 지역, 소망이 없는 지역으로 변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있던 갈릴리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동일한 메시지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강도는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지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라 라고 말씀 전했던 거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내게로 돌이키라 가까이 왔느니라. 어쩌면 메시지의 강도는 훨씬 강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무슨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되돌아 서야 갈 수 있는 길이죠. 자, 이 되돌아 서야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에요. 열두 제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먼저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할 때 늘 보신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실 때 뭐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어부들인데 주님께서는 어부를 부를 때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건 사람을 낚는 직업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성경도 알고 또 이 말도 워낙 많이 쓰여서 뭐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니 사람을 낚다니. 여러분 낚는다는 표현은 죽음을 뜻해요. 낚이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보통 낚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뭐 점잖게 좀 초청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물고기를 낚고 살아가는 삶의 틀을 바꿔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생명을 이렇게 뭐 앗아가는 인생의 프레임을 생명을 살리는 프레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은 프레임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때까지 온통 거기에 생각을 쏟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틀이 바뀌면 인생의 축이 바뀌어요. 인생의 축이 바뀌어야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인생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건 사고 전체 틀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틀을 바꾸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진정 가치 있는 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잡은 물고기 그날 다 팔아야 몇 마리 안 되는 거 잡아서 다 팔아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물고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풀려나서 영혼을 낚아 올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내려놓음이라는 우리가 생각이 익숙한 말이 생긴 거죠. 곧 그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더 강력하게 떨어뜨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뭔가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따라가요. 다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못 내려놓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내려놓음의 마지막 끝을 마지막 도전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미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결국은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뭐 집도 포기할 수 있고 차도 포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건 관계가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 포기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뭐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이 훼파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의지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이 강해. 저는 북한 보면 참 자존심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자존심은 죽어도 안 굽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자존심 내려놓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뭐 직업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다른 직업을 바꿔야 됩니까? 뭐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됩니까? 어쩌면 뭐 그것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자기 자신, 가장 힘든 자기 자신을 끌고 다녀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서푸너치도 안 되는 자존심. 내가 누군데, 뭐 그거죠. 뭐. 그 자존심이 누가 제일 강하겠어요? 보통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강합니다. 21절 22절이에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놓고 따르더니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뒤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배도 전재산인데 두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버려둘 만큼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그들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해오셨을 때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무슨 로맨틱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걸 내려놓고 그들은 쫓았지만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갈 때는 내려놓은 것들과 상관없이 다투기 시작을 하고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다투게 되고 누가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아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늘 세상을 떠나서 더 못한 세상을 만들게 인간의 결단 아니에요? 그렇게 다 버렸다더니 가서는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들고 사는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서 뭐 하십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쩌면 이방 땅과도 같은 곳, 버려진 땅과도 같은 곳,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변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우리가 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뭘 선포하셨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선포하신 것이죠. 뭘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돌려놓는 일을 고침이라고 해요. 치유와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양육과 정말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분은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가신 것이죠. 이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3년 만에 떠날 거예요. 남겨진 12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무슨 다른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목수를 불렀다면 사람을 짓는 목수가 되라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어쨌건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적 존재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돈에 제일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는 자리에 관심이 많아졌고 인기에 관심이 많아졌지만은 여러분 사탄도 늘 사람이 관심입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돈도 권력도 인기도 가지고 사람을 떡 주무르듯이 떡 주무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시 이 시대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 진실로 회개한다는 것,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과 시선을 돌이켜서 사람, 영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맨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돈뿐이면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돌이켰는가? 정말 내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로는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면 뛰어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실제로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인생 전체의 틀을 바꾸고 축을 바꾸고 생각의 선입견을 바꾸고 그리고 제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여전히 먼저 나를 구하고 있고 먼저 내 것을 구하고 있고 먼저 내 꿈과 내 계획을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이 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축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온전히 되돌려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결국은 당신 자신까지 다 버려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께 몰입하기로 올인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